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있죠. 이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또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구절을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따르더라. 네. 빌립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았고요.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고 따르는 것. 먼저는 영적 리더는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명확한 디렉션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을 보여주었다면 그 목적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본 사람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의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말은 잘합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골은 적입니다. 비전 선포는 잘해요. 그런데 그 골을 향해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따르지 않는 거죠. 말로만 하는 리더십은 힘이 없습니다. 삶으로 정말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명확한 삶의 모델을 들려주신 거죠. 고를 보여주신 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삶을 본 제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 또 다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저 같은 목사, 영적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는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영적 리더십들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리더십은 절대 말로 해서 따라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가 말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 리더십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앞서서 봉사하려고 하고 제가 참 주방에 이렇게 가면 리더십들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또 리더십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걸 보면 그게 우리 교회의 참 희망이에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 않으면 절대 뒤에 있는 분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리더십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봉사의 자리에서 먼저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팔로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장년 세대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 보면 참 기특한 게 너무 많은 게 이 아이들이 그 밑에 아이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엄마한테 지금 타지로 떠나 있는 아이인데 진지하게 선교여행을 다녀왔더니 엄마 내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될 것 같다고.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있는 우리 저 후배 아이들을 자기가 좀 케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타주에 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좀 이 교회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른보다 나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그냥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장년 세대 우리 리더십들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저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까지 전수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아이들에게 또 이제 막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새 신자들에게 이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의 그 사마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7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땅에 특징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그들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마리아 땅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시대 땅의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에게 붙들린 바 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여지는 이 물질의 시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영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안목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더러운 귀신, 영적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그 결박에서 풀어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저는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센터가 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예배 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역사, 흑암의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더러운 귀신이 활기를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결박되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결박을 풀어내는 거죠. 회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결박되어진 사람들을 풀어내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부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결박되어진 영혼들이 들어올 때마다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교회,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는 그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결박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두 부류의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결박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럼 이게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에서 선포를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영적, 육적으로 질병이 걸린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내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먼저 영적으로 결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요. 또 하나는 육신적, 죄의 결과인 육신의 질병과 죽음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죄의 싹신 사망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질병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이 죽음을 깨뜨리는 영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의 회복만을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영혼의 회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보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가치는 어떤 의미냐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요한 사도가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실까요? 자, 복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결박되어져 있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뭐 저는 아직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했던 목사님들은 그 교회 딱 가서 설교를 하고 분위기를 보면 아,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성도들의 표정에서 나와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일어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가면 너무 어둡습니다.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뭔가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저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참 그 말씀 해주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기뻐 좋았어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한마디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물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아직 개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런 기쁨이 보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처럼 항상 기뻐야 합니다.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상황과 여건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를 조금 더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자, 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였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great man이다.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9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신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르고 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다. 아까 이제 스스로를 자칭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만 크다고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술을 행하는 빌립을 보고 저 사람 정말 그레이트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저 사람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 모습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일으키는 능력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어로 보면 divine power,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의 능력을 그냥 자기가 빌려서 능력을 일으키면 누구가 큰 사람입니까? 신이 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그 도구에 불과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사람이 스스로를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아, 저 사람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막대기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마른 막대기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마른 막대기는 늘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리더들 안에 우리들 모습 안에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쓰임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를 살피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 바로 버립니다. 그럼 사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세운 기름 부은 왕인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했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겸손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부터 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